7. 베드로에 향해 수요일 아침 예수와 열두 사도들은 벳세다, 줄리아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가단 공원을 향하여 게자리아, 빌립보를 출발하였다. 사도들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둔감한 알페오 쌍둥이들까지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메롬 물가를 조금 못 미쳐서 다마스커스에 연결되는 지점에 다다르자 예수는 자기를 알고 있는 그 서기관들 및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금방 따라올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통과하는 다마스커스 길을 이용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사도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서 그의 영토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고 동쪽 요단 길로 내려가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날을 오로지 사도들하고만 보내고자 그를 쫓아오고 있는 비평자들과 군중들을 교묘히 피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점심 먹을 시간이 훨씬 지나갈 때까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여 여행했으며 활기를 찾기 위하여 그늘 아래에 멈추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안드레가 예수에게 질문하였다. 주여, 형제들이 당신의 난해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를 떠나 죽으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그리고 위장하지 않은 채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가 안드레에게 대답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아들의 이 땅에서의 그 증여의 삶의 종결에 대한 진리를 너희에게 어쩔 수 없이 밝히기 시작한 것은 너희가 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계속하여 내가 메시아라는 믿음에 집착하기를 고집하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권좌에 앉아야만 한다는 관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아들이 얼마 안 있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우두머리 사제들에게 거부당하며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 죽임을 당하였다가 일어나리라고 너희에게 말해주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비유가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올 때 이들 사건들에 너희가 잘 준비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시몬 베드로가 성급하게 그를 향해 뛰쳐나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주여, 우리가 주와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당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주 애 인간 본성은 선의의 감동을 주는 이 말들 속에서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의 이 세상 증여를 끝마치려는 그의 결정을 바꾸려는 유혹이 미묘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비록 그의 다정하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친구들이지만 그를 단념시키려는 제안들을 허락하는 위험을 그가 감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서며 말하였다.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대적하는 자의 영, 곧 유혹하는 자의 느낌이 든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말할 때에는 너는 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적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만들고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에서 걸림돌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두라. 그들이 예수의 찌르는 듯한 꾸지람의 첫 번째 충격에서 정신을 차린 후 다시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주는 덧붙여 말했다. 누구든지 나의 뒤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말고 매일매일의 자기의 책임을 진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 많고 위선적인 세대 안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천상의 무리들의 현존 안에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 안에서 나타날 때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희를 시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의 많은 이들이 너희가 이 하느님의 왕국이 힘과 함께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는 만약 그들이 자신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고통이 넘치고 갈등이 넘치는 경로를 열두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명예의 지위에 오르는 이 땅에서의 왕국을 끈질기게 꿈꾸던 이들 갈릴리 어부들에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중성하는 가슴은 용기 넘치는 이 호소로 휘저어졌으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저버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이 홀로 갈등 속에 빠지도록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용감하게 따라오는 것만을 요구했다. 열두 사도들은 예수가 그의 죽을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다는 관념을 서서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한 것을 단지 어렴풋이 이해하였지만 반면에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그의 언급은 그들의 마음 안에 등록하는 데에 철저하게 실패하였다. 세월이 지나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그 변모의 산에서 겪은 자신들의 체험을 상기하면서 이들 문제에서의 어떤 것에 대하여는 더욱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다. 그들의 주와 열두 사도들의 모든 연합 안에서 이번 경우에 베드로와 나머지 그들 모두에게 쏟아졌던 것과 같은 번쩍이는 눈과 재빠른 말로 질책하는 것을 들은 적은 단지 몇 번에 불과하였다. 예수는 그들의 인간적인 부족함에는 항상 인내했었지만 그러나 그의 땅에서의 생애의 나머지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의 뜻을 암암리에 실행하려는 계획에 반대되는 절박한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도들은 글자 그대로 대경실색하였다. 그들은 깜짝 놀랐고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할 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주가 무엇을 언제까지 견디어야만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이 체험의 주와 함께 두루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들 다가오는 사건에서의 실체에 대해 깨달은 것은 그의 후기 시절에 임박한 비극에 대한 이들 초기 암시가 있은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였다. 예수와 열두 사도들은 침묵 속에서 마가단 공원에 있는 야영지를 향하여 가버나움의 길을 따라서 그들의 여행을 시작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비록 예수와는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한편 안드레 마니주와 대화를 나누었다.